베토벤이 처음 5번 교향곡을 만들었을 때 맨 처음 제1악장이 시작할 때 나오는 음이 뭘 표현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베토벤은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운명은 그와 같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5번 교향곡은 지금처럼 운명 교향곡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베토벤은 자신이 만든 음악만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자신의 운명에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영미문학관,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베토벤이라는 화두로 여러분과 함께 초여름밤을 보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정입니다. 자, 브라인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눠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Good evening. 안녕하세요.
브라인 씨도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좋아하긴 한데요. 근데 네. 잘 알진 못해요.
You're more of a hip-hop
person. I like lots of different kinds of music, jazz and hip-hop 네. and R&B. But I like classical music too.
저는 사실 클래식할 음악만 들으세요. 이러면 평생 클래식할 음악만 듣다 죽어도 저는 괜찮아요. 그만큼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What's your favorite?
Favorite what? Composer?
If you have a favorite song.
저는 사실 낭만주의를 좋아하긴 해요.
아하,
네. 베토벤은 사실 저한테 좀 어려운데 오늘 그 어려운 인물의 자서전 읽기 시작한데 좀 멋진 음성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네,
영미문학관 댓글 이벤트 먼저 안내해드리고 저희 얘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베토벤의 인생을 보면 참 이런저런 역경이 많았는데요. 특히나 귀가 안 들리게 된 건 정말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런 어려운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내 인생 최고의 역경 또는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때는 정말 위험했다. 이 사건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다 등등 여러분의 인생 극장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댓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잉릿 퀴즈로 문을 열겠습니다. 베토벤의 인생 이야기, 음악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다음 보기들 중에서 베토벤의 인생을 다룬 작품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가 오늘의 잉릿 퀴즈입니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Number one.
Copying Beethoven.
Number two.
Beethoven virus.
Number three.
Immortal Beloved.
아, 좀 어렵네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1045로 보내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반디 게시판 그리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EBS Underbar English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토벤 영화 보셨던 소감이나 베토벤의 클래식 음악 중에서 평소 좋아하시는 곡 추천해 주실 분들 역시 문자 메시지 우물정1045나 EBS 반디 게시판, 트위터 EBS Underbar English로 많이 보내주세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따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베토벤의 전기는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이 쓴 건데요. 이 사람 이름 귀에 많이 익으시죠? 네, 바로 저희가 얼마 전에 읽어드렸던 미켈란젤로의 생애를 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역사학자의 예술 애호가이고 또 소설가이기도 했던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은 일생 동안 미켈란젤로와 베토벤, 톨스토이, 괴테 등등 위대한 작품을 남긴 예술가들의 인생을 집중 조명하는 전기도 많이 썼습니다. 그는 1915년에 장 크리스토프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요. 바로 이 장 크리스토프의 주인공이 베토벤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그는 베토벤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또 존경했죠. 로맹 롤랑이 베토벤을 그리는 방식은 출생부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부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He was short and thick-set, broad-shouldered, and of athletic build. A big face, ruddy in complexion, excep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color became sickly and yellow, especially in the winter after he had been remaining indoors far from the fields. He had a massive and rugged forehead, extremely black and extraordinarily thick hair, through which it seemed the comb had never passed, for it was always very rumpled, veritable bristling serpents of Medusa. His eyes shone with prodigious force. It was one of the chief things one noticed on first encountering him, but many were mistaken in their color. When they shone out in dark splendor from a sad and tragic visage, they generally appeared black, but they were really a bluish gray. Small and very deep set, they flashed fiercely in moments of passion or warmth, and dilated in a peculiar way under the influence of inspiration, reflecting his thoughts with a marvelous exactness. Often, they inclined upwards with a melancholy expression. His nose was short and broad with the nostrils of a lion, the mouth refined, with the lower lip somewhat prominent. He had very strong jaws, which would easily break nuts. A large indentation in his chin imparted a curious irregularity to the face.
빛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헝클어진 검은 머리는 흡사 메두사의 머리 같았고 눈빛이 항상 너무나 강렬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가운데 깊은 주름이 패인 턱이 아무리 봐도 억세 보였던 이 남자 베토벤. 우리가 만약 지금 베토벤의 이 얼굴을 길거리에서 만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상냥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비호감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봐서는 그렇게 호감 가는 인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책 표지로 내용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베토벤, 당시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얼굴 이외의 면모에서 그의 다른 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He had a charming smile, said Moscheles, and in conversation a manner often lovable and inviting confidence. On the other hand, his laugh was most disagreeable, loud, discordant, and strident. The laugh of a man unused to happiness. His usual expression was one of melancholy. Rellstab, in 1825, said that he had had to summon up all his courage to prevent himself from breaking into tears when he looked into Beethoven's tender eyes with their speaking sadness. Braun von Branthal met him in an inn a year later. Beethoven was sitting in a corner with eyes closed, smoking a long pipe, a habit which grew on him more and more as he approached death. A friend spoke to him, he smiled sadly, drew from his pocket a little note tablet, and in a thin voice which frequently sounded cracked notes, asked him to write down his request. His face would frequently become suddenly transfigured, maybe in the access of sudden inspiration which seized at him at random, even in the street, filling the passers-by with amazement, or it might be when great thoughts came to him suddenly, when seated at the piano. The muscles of his face would stand out. His veins would swell. His wild eyes would become doubly terrible. His lips trembled. He had the manner of a wizard controlling the demons which he had invoked. A Shakespearean visage. King Lear. So Sir Julius Benedict described it.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웃는 그런 웃음? 웃는 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의 웃음. 베토벤의 웃음을 들으면 그가 얼마나 불행과 슬픔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해 주네요. 게다가 방금 들으셨던 장면에서는 그의 인생 후반기의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친구가 길에서 알아보고 얘기라도 나눌라 치면 그는 조그만 수첩을 꺼내서 거기다 말할 내용을 적어달라고 했으니까요. 음악가였지만 귀가 들리지 않았던 그가 그의 야속한 운명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서툴고 어색한 면이 보이더라도 악상이 떠올랐을 때 음악을 만들 때 그는 전혀 딴 사람 같았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얼굴은 긴장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로맹 롤랑은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그가 셰익스피어의 연극에 나오는 리어왕을 닮았다고 말하는데요. 운명에 괴로워하는 모습 때문이라면 아마 확실히 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아까 내드렸던 퀴즈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베토벤의 인생 이야기, 음악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다음 보기들 중에서 베토벤의 인생을 다룬 작품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입니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Number one.
Copying. Hello. Copying Beethoven.
Copying Beethoven. Number two.
Beethoven virus.
Beethoven virus. Number three.
Immortal beloved.
불멸의 연인.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45로 보내주시거나 저희 EBS 반디 게시판 그리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EBS underbar English ENGLIT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를 듣고 올게요. Eric Carmen의 All By Myself 듣고 오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사회, American Dream은 무너졌습니다. 청년 정신도, 찬란한 이상도, 그리고 순수한 사랑도 무너져버렸습니다. 다만, 섣부른 절망과 포기, 말초적인 욕망과 탐닉만이 난무했습니다. 아름답고 여유로운 재즈 음악이 그들의 부질없는 욕망 위를 술처럼 흘렀습니다. 제이 게츠비는 그런 세속의 더러운 욕망의 맨 윗계단에 선 사내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그는 영혼은 없고 허영만 가득한 여자를 손에 넣으려고 그의 마지막 영혼까지 팔았습니다. 그의 짧은 인생은 무모한 욕망, 치졸한 거짓, 그리고 비극적인 자기 기만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스콧 피츠제럴드는 왜 위대한 게츠비라 불렀던 것일까요? 그건 그런 더러움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순수, 희망에 대한 천진한 꿈을 그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츠비가 사라졌을 때 마지막 꿈마저 사라져버렸고 이 세상엔 더러운 먼지만 남았으니까요.
스콧 피츠제럴드의 The Great Gatsby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에릭 카먼이 부르는 All By Myself 듣고 왔습니다. 청취자 사회연 읽어드리기 전에 잠깐 지금 스팟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갔는데 사실 위대한 게츠비의 그 저자 영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네. 예.
F. Scott. Fitzgerald.
네, 그냥 스콧 피츠제럴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마치 세라 제시카 파커를 제시카 파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잠깐 됐었습니다. 네. 이승현님, 우 소정 누님의 섹시한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출첵합니다. 밤잠을 깨우는 소정 누나의 목소리 짱이에요. Thank you. 안혜원님, 정말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아, 이 시간에 본방으로 듣는 영미문학관 그리웠어요. You.
Welcome back.
네. 저는 항상 저거 어떻게 읽나 싶어요. 이거 유유 맞아요. 4182님, 아, DJ 이소정님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베토벤 저리 가. 아, 감사합니다. 내용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정신 못 차리겠네요. 네. 아까 들으셨던 부분에서 로맹 롤랑은 베토벤의 인상과 그의 모습을 먼저 간단하게 스케치하듯이 보여줬는데요. 이제부터는 그가 어떻게 인생을 시작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아, 루드빅 반 베토벤은 1770년에 독일의 본 지방에서 음악가인 아버지와 노동계급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로맹 롤랑은 모차르트와 잠시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런지 함께 들어보시죠.
루드윅 반 베토벤 was born on December 16th, 1770 in a little bare attic of a humble dwelling at Bonn, a small university town on the Rhine near Cologne. He came of Flemish origin. His father was an illiterate and lazy tenor singer, a good-for-nothing fellow, and a confirmed drunkard. His mother was the daughter of a cook. She had been a maidservant and by her first marriage was the widow of a valet de chambre. Unlike the more fortunate Mozart, Beethoven spent an unhappy childhood devoid of domestic comfort. From his earliest years, life was for him a sad, even a brutal, fight for existence. His father wished to exploit the boy's musical talents and turn him to lucrative purpose as a prodigy. At the age of four, he compelled the boy to practice on the harpsichord for hours together, and he shut him up alone with the violin, forcing him to work in this way. It is astonishing that the boy was not completely disgusted with music, for the father persisted in this treatment for many years, often resorting to actual violence. Beethoven's youth was saddened by the care and anxiety of earning his daily bread by tasks far too burdensome for him for his age. When he was 11 years old, he was placed in the theater orchestra. At 13, he became an organist of the chapel.
물론 모차르트의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행복뿐이었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어린 시절만큼은 신동 대접을 호하게 받으면서 요즘으로 치면 정말 대스타로 군림했었죠. 베토벤도 음악가였던 아버지 영향인지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꽤 범상치 않은 소질을 보이는데요. 자기 아들도 모차르트처럼 돈을 엄청 벌어다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어린 베토벤을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4살밖에 안 된 어린애를 몇 시간이고 피아노를 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 앞에 세울 때는 좀 더 신동처럼 보이라고 아예 아들 나이를 2살 더 어리게 말하기까지 했죠. 덕분에 베토벤 본인까지도 자기 나이를 헷갈려 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8살 때 처음 연주회를 연 이후 어린 시절 내내 베토벤은 자신의 연주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왔지만 그건 모차르트처럼 넘치는 천재성과 끼를 발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집안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불법 아동 노동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만약 베토벤에게서 타고난 슬픔과 외로움 같은 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 이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In 1787, he lost his mother, whom he adored. She was so good to me, so worthy of love, the best friend I had. How happy was I when I could utter that dear name of my mother, and she could hear it. She died of consumption, and Beethoven believed himself to be affected with the same complaint. Already he suffered continually, and a depression of spirits even more terrible than the physical pain hung over him always. When he was 17, he was practically the head of the family and responsible for the education of his two younger brothers. He suffered the humiliation of being obliged to beg for a pension for his father, that his father's pension should be paid to himself, as the father only squandered it in drink. These sad experiences made a profound impression on the youth.
베토벤이 1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가슴 깊이 슬퍼하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이미 너무 일찍 알아버렸는데 그나마 마음의 의지가 되던 어머니를 잃으면서 베토벤은 확실하게 정신적으로 어른이 됩니다. 술고래였던 아버지가 그나마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장남 베토벤은 그런 아버지와 두 동생을 먹여 살리는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이 되었죠. 그나마 받는 아버지의 연금도 아버지가 술에 다 써버릴까봐 베토벤은 그 연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통사정을 해야 했는데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모두 10대의 감수성 강한 베토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드물게 그에게 위안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However, he found great affection and sympathy from a family in Bonn, who always remained very dear to him, the Brüning family. The gentle Lorchen, Eleanor von Brüning, was 2 years younger than Beethoven. He taught her music, and she initiated him into the charms of poetry. She was the companion of his youth, and there may have been some between them a still more tender sentiment. Later on, Eleanor married Dr. Wegeler, one of Beethoven's best friends. And up to Beethoven's last day, there existed between the three a deep, steady friendship, amply proven by the regular and loving epistles of Wegeler and Eleanor, and those of their old faithful friend to the dear good Wegeler. These friendly bonds became all the more touching as old age crept on all three, and still their hearts remained warm. Beethoven also found a safe guide and good friend in Christian Gottlob Neefe, his master, music master, whose high moral character had no less influence on the young musician than did his broad and his intelligent artistic views.
우리도 어렸을 적, 젊었을 적에 같이 놀았던 친구들을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베토벤에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Eleanor von Breuning. 그가 피아노 교습을 맡았던 아가씨였죠. 그녀는 베토벤에게 시의 매력을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의문을 품게 되겠죠. 당시 그 두 사람 혹시 사귄 거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베토벤의 친구였던 Wegeler이라는 의사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아주 단단하고 오래간 우정의 관계였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했던 이 소중한 우정 관계는 베토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가 나중에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회상할 때 그나마 그 기억을 소중하게 만들어준 계기라면 이런 옛 친구 외에도 또 다른 은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Sad as was the childhood of Beethoven, he always treasured a tender and melancholy memory of the places where it was spent. Though compelled to leave Bonn and destined to spend nearly the whole of his life in the frivolous city of Vienna with its dull environs, he never forgot the beautiful Rhine Valley and the majestic river. Unser Vater Rhein, our Father Rhine, as he called it, was to him almost human in sympathy, being like some gigantic soul whose deep thoughts are beyond all human reckoning. No part is more beautiful, more powerful, more calm than that part where the river caresses the shady and flowered slopes of the old university city of Bonn. There Beethoven spent the first 20 years of his life. There the dreams of his waking heart were born, in the fields which slope languishly down the waterside with their mist-capped poplars, their bushes and their willows and the fruit trees whose roots are steeped in the rapid, silent stream. All along the lying gently on the banks, strangely soft, are towns, churches, and even cemeteries, whilst away on the horizon, the blue tints of the seven mountains show in wild, jagged edges against the sky, forming a striking background to the graceful, slender, dreamlike silhouettes of old ruined castles. His heart remained ever faithful to the beautiful, natural surroundings of his childhood. And until his very last moment, he dreamt of seeing these scenes once again. My native land, the beautiful country where I first saw the light of day. It is always as clear and as beautiful in my eyes as when I left it. He never saw it again.
이번 베토벤의 전기를 읽으면서 아마 앞으로 언급이 한번 되긴 하겠지만 그가 남긴 교향곡 중에 전원교향곡이라는 유명한 음악이 있죠. 그저 단순히 여러 가지 테마 중에 전원을 택해서 음악에 담았다라고 하기에는 베토벤 자신이 너무나도 자연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이고 들판을 산책하고 나무를 보는 걸 좋아했고요. 그의 그런 성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게 방금 들으신 부분에 나타났죠. 베토벤은 자신이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고향, 본 지방에 항상 흐르고 있었던 라인강을 아버지처럼 숭배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의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아버지였죠. 나중에 모차르트처럼 온갖 돈과 명예와 환락이 넘치는 당대의 중심지 비엔나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베토벤은 고향의 라인강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또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건만 끝내 돌아가진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드렸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베토벤의 인생 이야기, 음악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다음 보기들 중에서 베토벤의 인생을 다룬 작품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입니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Number one.
Copying Beethoven.
Copying Beethoven. Number two.
Beethoven Virus.
Beethoven Virus. Number three.
Immortal Beloved.
불멸의 연인.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1045로 보내주시거나 저희 EBS 반디 게시판 그리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EBS Underbar English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야행의 말씀을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기계 문제로 자막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점 양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면만으로 만족해 주셨으면 해야 합니다. 저희 춤을 많이 춰야 되겠어요. 노래 나갈 때.
그럼요.
예, second song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cond song은 뭐가 준비되어 있죠?
It's by Al Stewart and it's called The Palace of Versailles.
이제 베토벤의 나이도 어느덧 20대에 접어듭니다. 뭐 모차르트처럼 떠들썩한 신동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역시 음악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소문난 천재였죠. 10대 시절부터 음악을 통해 가장 노릇을 한다는 건 그저 그런 재주로는 아무래도 벅찬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는 이 무렵 고향 본을 떠나 당시 음악인이라면 한 번쯤 인생을 걸어보는 도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갓 발발한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왕정이 아닌 공화파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비록 자신은 비엔나의 왕족과 귀족들을 고객으로 삼고 밥벌이를 해야 했지만요. 천성적으로 과묵하고 어두웠지만 그래도 청년다운 패기가 넘쳤던 이 시절의 베토벤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sketch which Steinhauser made of him at this time gives a good idea of his general appearance at this period. This portrait of Beethoven is to later ones what Guérin's portrait of Napoleon is to the other effigies. Guérin's face is rugged, almost savage, and wasted with ambition. Beethoven looks very young for his age, thin and straight, very stiff in his high cravat, a defiant, strained look in his eyes. He knows his own worth and is confident of his power. In 1796, he wrote in his notebook, Courage! In spite of all my bodily weaknesses, my genius shall yet triumph. 25 years. That is my age now. This very year, the man that I am must reveal himself entirely. Both Madame von Bernhard and Gelenk say that he was extremely proud with rough and clumsy ways and spoke with a strong provincial accent. Only his intimate friends knew what exquisite talent lay hidden under his rough exterior.
용기를 내자. 몸이 아무리 약해도 내 정신은 내 실력은 아직 걸어볼 만하다. 내 나이 올해로 25살. 남자라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다. 베토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서 비엔나에서의 성공을 다짐합니다. 또 그럴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죠. 하지만 몸이 약하다는 조금 전 그의 말은 이미 조금씩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른도 안 된 20대 중반 이 무렵부터 그는 자신의 귀에 이상이 있다는 걸 확실히 자각하게 됩니다.
Trouble was already knocking at the door. It entered, never more to leave him. Between 1796 and 1800, deafness began its sad work. He suffered from continual singing and humming in his ears. His hearing became gradually weaker. For several years, he kept the secret to himself,
even from his dearest friends. He avoided company so that his infliction should not be noticed. But in 1801, he can no longer remain silent, and in his despair, he confides in two of his friends, Dr. Vegler and Pastor Amenda. "My dear, good, loving Amenda, how often have I longed to have you near me. Your Beethoven is very unhappy. You must know that the best part of me, my hearing, has become very weak. My condition is now much worse. Can I ever be cured? Naturally, I hope so. But my hopes are very faint, for such maladies are the least hopeful of all. How sad is this resignation in which I take refuge. Of course, I have steeled myself to rise above all these misfortunes, but how is this going to be possible?"
음악가가 귀가 안 들린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린가요? 아마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베토벤도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절망적이었을까요? 그 심정은 오직 짐작만 가능할 뿐입니다. 26살부터 30살이 되던 사이에 베토벤은 귀에서 시작된 윙윙 울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통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도 주위 사람들한테는 이 사실을 숨겨야만 했었고요.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웬만하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차라리 혼자 있는 쪽을 택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힘에 부쳐 결국은 스스로 실토하고 맙니다. 차라리 내 직업이 다른 거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해봐도 한 번 닥친 운명은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도 고함치는 소리도 모두 들을 수 없었고 이 사실이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귀에 들어가 악용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죠. 이 무렵 베토벤이 느꼈을 법한 비참한 기분은 그의 음악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The symphony in C major is also inspired by the Rhine. It is a poem of youth smiling over its own dreams. It is gay and languorous. One feels there the hope and the desire of pleasing. But in certain passages in the introduction, in the shading of the somber bass passages of the Allegro, in this young composer, in the fantastic scherzo, one feels with emotion the promise of the great genius to come. The expression calls to mind the eyes of Botticelli's Bambino in his Holy Families, those eyes of a little child in which one already divines the approaching tragedy.
The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 깊네요. 다가올 비극을 이미 분명하게 예감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눈동자처럼. 이 시기에 베토벤이 쓴 곡들에는 슬프고 비참한 마음이 잘 나타난 서정적인 느낌과 아이처럼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둘 다 들어있다고 하죠. 지극히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정서가 어떻게 한 사람의 같은 시기에 드러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로맹 롤랑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슬픔과 비극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베토벤도 분명 자신에게 닥친 비극적인 운명을 모르지 않았겠지만 그 사실을 진정으로 체념하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스스로 기쁨의 감정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의 추억,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기억을 불러들여 이 시기에 모순된 곡들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유명한 피아노 소나타인 비창 소나타가 베토벤의 슬픔을 나타냈다면 교향곡 제1번은 좀 전에 들으신 것과 같은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끌어온 밝고 태평한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 되겠죠? 다음 중 베토벤의 인생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였는데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 브라이언 씨 이거 보셨어요? 드라마? 못 보셨어요? 아, 저는 봤어요.
재밌었어요? 아닌가 봐요.
재미가
Maybe not.
아, 제가 빠져있진 않아요. 제가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자, 그러면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준비된 선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홍대에서 가장 핫한 밴드들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서울 라이브 뮤직 페스타 지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두산동화에서 앱 한 달 이용권과 프라임 영한영 사전 앱. 그리고 KT 올레 스퀘어에서 공연되는 Jazz and the City Talk Concert 관람권. 아로마 테라피 전문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오일 세트. 이달의 신간과 출판 트렌드를 전해주는 월간 출판 저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포즈 전문 쇼핑몰 뮤즘에서 드리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첨자 여러분들은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도동 영미문학관 공개방송 알고 계시죠? 문학과 음악 그리고 나눔이 함께하는 이번 공개방송은 6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함께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미문학관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이야기 조금 읽어드릴게요. 박은정님, 라섹 수술 후 요양하면서 듣게 된 영미문학관 광팬 됐어요. 베토벤 이야기 괜찮네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쭉 들어주세요.
Please.
네, 공현미 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가 베토벤입니다. 제게 베토벤의 음악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얼마 후 버스를 기다리던 정류장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이었죠. 그래서 지금 늦게 피아노를 시작했답니다.
Nice.
네. 버스 정류장에서 그런 음악을 틀어준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기도 하고 참 좋네요. 네. 오늘 영미문학관 베토벤의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본격적인 작품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2악장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팝 송이죠. Louis Tucker, is it?
Louise
Tucker, Midnight Blue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소정이었고요. 브라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Have a great night, everyone.
Good night.
Bye.